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셔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올바른 집행이 있음을 이해하여 모든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74번째 시간이고요. 참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8세기에 남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예수의 신부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화 안에 흐르는 음악이 대단했었지요. 넬라 판타지아 요베도 몬도 주스도. 그 음악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음악과 함께 이제 남미 아름다운 배경, 자연 배경이 함께 어울려져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어 영화의 감동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유럽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살았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버트 니로 주연이었죠.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엄격결에 자기 동생을 칼로 이제 찔러 죽인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예수의 소속 가브리엘 신부의 권면으로 자신의 죄를 모두 참회하고 자기가 노예로 잡아주었던 그런 과라니족가에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과라니족을 섬기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예수의 신부님들이 그 헌신적인 섬김에 크게 감동한 이 과라니족, 남미에서 가장 그 포악한 종족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이런 과라니족이 한두 명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장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마을에 드디어 십자가가 달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과라니족 마을은 안타깝게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토 분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과 이해관계가 함께 있었던 로마 캐톨릭 교황청은 과라니족과 함께 있는 이 예수의 신부들에게 그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식민 지배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교전이 벌어지게 되고 아마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신부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러나십시오. 예수의 신부들은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했더니 이제 그 당시 백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나요? 우리가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인데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짐승이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예수의 신부들은 남미 원주민들도 짐승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영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하신 구원받은 영혼이며 이 과라니족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시찰을 나왔던 추기경에게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추기경은 이제 설득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의 신부들은 이제 새 신자들이 된 과라니족과 함께하기로 끝까지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식민 지배자들의 침략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교회는 파괴되어지고 과라니족 마을은 숙대화시되고 과라니족은 식민 지배자들의 총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의 신부들도 함께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것으로 아주 슬프게 끝나는 영화인데 이 미션이라는 영화가 based on true story라고 하죠. 모두 실제적인 이야기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남미에서의 식민 지배자들이 침략, 그리고 원주민 학살은 실제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남미 원주민들을 향한 로마 캐톨릭 교황청 등의 그 입장, 그것도 역시나 실제적인 트루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타깝냐면 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에 동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어렵게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참된 교회로서의 어떤 표지를 잃게 되어지면 그때 벌어지는 일은 너무나 끔찍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어떤 표지를 잃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키는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고 모여서 진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일에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례의 집행입니다. 참된 교회는 꼭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으로서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심에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시험 받는다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사람 찾아서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 표지가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게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건강한 교리가 거리에 발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말씀 위에, 그리고 올바르게 성례가 집행되는가, 이걸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가, 그리고 어떤 누구누구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따른 성례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 크기와 사람 수,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든지 에시아든지 아프리카든지 저기 커케이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또 어느 위치에 세워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성례가 온갖 미신적인 사상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조직과 제도로만 유지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성상들을 세웠거든요. 성인들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성도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설교 말씀이 라틴어였다는 거 아십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신부님들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위에서부터 교황청에서부터 나온 글을 읽었을 뿐이고, 그리고 면죄부라고 하는 헛된 가르침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유를 갈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디까지 교회가 망하고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진짜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중세 캐톨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에도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떠돌이가 되느냐, 참된 교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올바르게 성례가 집행되는 것이요, 이 표지가 있을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셔, 내 마음에 드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나 이 중세교회는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진리 더여 기둥이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성찬에서 떠났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저들은 그리스도가 앉아있어야 될 그 자리에 화려한 성전을 세웠고, 복잡한 의식을 세웠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 그리고 권위적인 의복 등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헛되이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흔적은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개신교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런 만나게 됩니다. 개신교회는 무엇보다도 저처럼 그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게 지금 캘빈부터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뭘 의복으로 자꾸 경건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그 전에는 대단했거든요. 의복들이 뭐 황제의 복장 같이 하고 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영상 보잖아요. 딱 보면 누가 가장 우두머리인지 금방 알아요. 캐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보면 옷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차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식들이 다른 거거든요. 그냥 모자도 그냥 거대하게 쓰고 지팡이 들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옷도 그냥 치렁치렁하게. 그러니까 누가 우두머리인지 금방 보인다고요. 예배 드릴 때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일수록 의복이 화려합니다. 머리에 관도 쓰고 싶어요. 목걸이도 화려하고 라틴어 사용하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외적인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표지를 잃어버리고 겉모양에 치우치면서 헤매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단체가 되어지고, 세운 교회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원주민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중남미 선교를 계속 해오잖아요. 처음에 한 15-16년 전인가 하여튼 처음에 중남미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곳에 가서 캐톨릭 성당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속으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남미 약 90%가 캐톨릭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캐톨릭은 천주교는 대략 기독교의 4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복음을 전하 중남미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어쩌면 등잔빛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정말 선교가 필요한 것이 캐톨릭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미 원주민들이 캐톨릭 교인들이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하지요. 무슬림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저절로 아마 알라신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무슬림 신자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캐톨릭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필요도 없이 자녀도 그냥 캐톨릭 교인이 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캐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른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을 생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미사 중심,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 중심.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서 신부가 나누어진 그 빵을 먹고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면 구원 받았다고 배우는 겁니다. 저들은 캐톨릭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습니다. 사도권이 교황에게 전수되었기에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성경은 누가 해석합니까? 교황이 해석하고, 근데 그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교황청 내에 온갖 정치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교황이 되었던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쓰여진 150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프리카 출신, 아시아 출신, 남북미 그 원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추기경조차 없었죠. 다 로마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로마가 중심으로 한 그 캐톨릭 교황청, 여기는 심지어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로 나눠지는 건데,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네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교회를 분리주의자 혹은 이단으로까지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단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단은 교회의 표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없는 교회가 진짜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자, 건강한 교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성례를 집행하지 않은 모든 집단이 사실은 이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 개신교 이단들 되게 많잖아요. 뭐 통일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신교 이단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신교 이단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다, 뭐 전부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할까요? 그러나 좀 지나칠까요? 그러나 거의 다가 모두 교황주의를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집단의 교황들이십니다. 교회의 황제란 뜻이죠. 그 교회의 황제, 황제. 무려 400명의 신도들을 피지라는 섬으로 이사가게 했었던 신옥숙 씨 교황이거든요. 그 교회의 황제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노예 삼았던 안상홍 씨, 그리고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 씨 등 모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혼자만 간직했다고 신적인 권위를 스스로 취하여 혹세무민하는 이단들. 이 뉴저지 내에도 크고 작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데나 다니면 절대 안 돼요. 건강한 교회에 이게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 항상 봐야 됩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 사람은 그 교회 자기가 또 황제인가, 이런 거, 이걸 잘 봐줘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황주의입니다. 스스로 자기 집단의 황제들입니다.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냐고, 그리고 누구나 통제하려고 누구나 간섭하려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무시하고 마치 혼자만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모하메드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깨달은 것처럼 혹세무민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영혼 도둑,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당할 것 같아요. 이런 이단에 잘못 빠지게 되면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이 파괴되고요, 크게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닷물에 겨우 3% 소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닷물 전체가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은 썩어갑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었던 구원파 유병헌 씨의 시신이 그토록 빨리 썩어갔던 것처럼 이단 교주부터 시작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단에 빠진 교회가 창궐한 국가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참된 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 근데 이름은 개신교로 되고 이름은 캐톨릭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남미의 대부분이 나라들의 90% 캐톨릭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저들 국가들 보면 정말 답답하지요. 나라가 변화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원주민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남미에 도대체 90% 뭐 예수 믿는다면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90%가 못 살아요. 90%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오려고, 그러니까 뭐 장벽 쌓는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장벽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린 교회는 참담합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캐톨릭뿐만이 아니에요. 개신교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에 중남미 아이티라고 하는 국가를 단기 선교 갔습니다. 한동안 다녔었지요. 그 나라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는 미전도 종족인 줄 알고 갔었는데 처음에 참 많이 무지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무려 45%의 국민들이 개신교도라는 거예요.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도들. 야,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례교, 감리교, 정결교 뭐 이런 장로교, 이런 개신교도들이라는 거예요. 45%, 한국은 25%인데 아니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선교사로 갔어요. 가보니까 개신교회가 진짜 이곳저곳에 수없이 세워져 있더라고.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정말 질문이 되었어요. 이렇게 개신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어쩌면 아이티는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백성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나라는 어느 곳이든지 거리마다 다 쓰레기통.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라. 세상에 쓰레기통이야. 온 세상이 다.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되는데 바른 교리에 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prosperity gospel을 들어보셨나요? 소위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변질됐다고요. 간단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 주장대로 그분들은 살더라고요. 동네에서 가장 멋있고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집이 목사님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목사님은 벤츠를 타고 다니시고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부자야. 예. 한 2,000명 되면 거기서 가장 최고 부잣집이 어디? 목사님 댁.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원래 사업가가 잘 돼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목사님이 사업가보다 잘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열심히 예배 신앙생활하는가 그 이유가 의심스러워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목사님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 다 패스터 되겠다는 거예요. 이 패스터 되겠다는 그 목적이 그 의도가 참 심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방문했던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들이 아니었는데 여러 교회들 찬양 시간은 무척 길었고 말씀도 길었지만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정말 경건하게 집행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춤을 추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심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없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잘못 기생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이 성찬식이 없다 보니까 다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아버리더라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욕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목적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성찬식의 목적이 성찬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성례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예배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세우신 그 아름다운 벤츠 타고 다니는 목사님 집이 목적인가요? 이게 이런 블래스피미가 없다. 이게 참남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개인적으로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떡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조금도 그 교회의 존재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캐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상관없이 모두 참된 교회의 표지는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실 Life of Christ 하잖아요. 성경 공부에 please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왜 방황합니까? 왜 헤매입니까? 제가 자꾸 가장 싫어하는 게 시험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시험 받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대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랐다면 그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왜 자꾸 흔들리냐고.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지가 없어질 그 교회는 그 안에 서로 간의 갈등과 잘못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표지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어마어마한 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져 성례가 건강하게 집행되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을 통해서 지금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교회는 치유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거든.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늘 두 가지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마음에 새겨서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절대 헤매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이 교회의 참된 표지임을 깨달아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ased on true story, 실화에 기초한 영화, 미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전부가 다 실화는 아니었다고 하지요. 영화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신부님들은 감독이 만들어낸 모두 가공의 인물들. 그 세 분의 신부님만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신부님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졌는데 그것이 감독의 편집, 각본. 영화 속에서는 예수의 신부님들이 대부분 백인들이고 원주민 교회와 끝까지 남아 함께 싸워서 순교했다고 되어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 감동이 커졌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예수의 신부님들이 모두 교황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원주민들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버리고 죽이고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남미 선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based on true story입니다. 이게 진짜 true story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할 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례의 삶을 온전히 바치지 못할 때 교회가 얼마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폐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권이라고 하나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삶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주인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로드리고 이 로드리고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흥미로워. 이것이 뭐 각색이든지 아니든지,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흥미로워요. 저는 노예 상인이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죄책감으로 절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속죄기를 걷게 되고 자기가 잡아주었던 고라니 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예수의 신부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헌신하게 된 계기가 그 영화 가운데 나오죠. 고라니 족을 그냥 그렇게 섬기던 어느 날 저는 자기 방에서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계속 읽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효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찾아왔을 때, 로드리고를 찾아왔을 때, 그때 로드리고는 예수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고로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가, 저와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변화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째,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선포와 둘째,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즉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교리 위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집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이 올바른 성례의 집행을 따라서 참된 교회의 성도로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표제는 진리의 말씀, 온전한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집행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례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세상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